욕망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전차를 타고 뉴올리언즈에 도착한 블랜치. 그녀는 기차 역무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뮤지라는 전차로 갈아타고 여섯 정거장을 가면 엘리시안 필즈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51년 미국에서 개봉한 엘리아 카잔 감독의 극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인데요. 급변하는 미국 남부 상류사회의 쇠퇴와 산업화 등으로 한 여성이 파멸로 도달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비비언 리, 말론 브랜도, 칼 말든, 킴 헌터가 출연했는데요. 흑백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미국 남부 항구 도시인 뉴올리언즈에 도착한 블랜치. 명문 가문 출신인 그녀는 이 쾌락한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하고 여동생의 좁고 허름한 아파트를 수소문에 찾아갑니다. 여동생의 남편 스탠리는 폴란드 출생의 노동자로 다혈질에다가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음주와 도박을 일삼는 난폭한 남자입니다. 그는 뭔가 환상을 좇고 있는 듯한 블랜치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적개심을 갖고 경멸하는데요. 확실히 블랜치는 이 도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블랜치는 자꾸 자신의 내부로 도피하려고만 하고 이런 블랜치를 스탠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는데 그래도 스탠리의 친구 미치는 블랜치에게 자꾸만 관심이 갑니다. 그녀와 데이트도 하고 그녀를 자기의 어머니에게 소개하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스탠리의 방해로 미치는 블랜치의 곁을 떠나고 아내인 스텔라가 아이를 출산하러 병원에 간 사이 스탠리는 블랜치를 모욕합니다. 다음날 아내 스텔라가 집에 돌아오자 스텔라의 집 앞에 의사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편 스탠리가 블랜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손을 쓴 거죠. 처음에 따라 나서기를 거부하던 블랜치는 의사의 친절한 말에 이끌려 결국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제리 골드 스미스와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스코틀랜드 국립관현악단의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엘리아 카잔이 감독을 맡았고요. 각본은 테네시 윌리엄스가 썼습니다. 1948년 미국 출판 문학의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받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동명 희곡이 이 영화의 원작인데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원작 희곡에서는 블랜치 뒤부와의 절망적이고 시적인 비극이 중심이지만 영화에서는 불안하게 시들어가는 미녀, 비비언니의 상대역으로 나온 말론 브랜도의 투박하고 끈적끈적한 동물적인 흡인력이 스크린을 장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내뱉는 대사는 그대로 시가 되고 시는 한 인간의 내밀한 욕정, 고뇌, 허위를 대변했는데요.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힘은 주로 연기에서 특히 비비언니와 말론 브랜도의 혼신을 다하는 연기 대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날카롭고 미묘하고 고전적이며 연극적인 비비언니의 연기와 폭발적이고 본능적인 브랜도의 연기는 블랜치와 스탠리의 성격 차이만큼이나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1947년 액터스 스튜디오를 세운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이자 미국 연극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카잔 감독이 영화라는 매체의 시각적 가능성보다는 연출 자체에 훨씬 관심이 컸다는 사실도 이 영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고들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Stan meets Blanche, 스탠리, 블랜치를 만나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연극을 보는 것처럼 불꽃 튀는 광경을 펼친 흑백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비비언니와 말론 브랜도는 영화사에 남을 가장 인상적인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역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울부짖듯 아내 스텔라의 이름을 부르는 말론 브랜도의 목소리는 그 이후 스탠리 역을 맡은 그 어떤 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명연기로 남아있다고 하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말론 브랜도는 반세기 동안 활동한 미국의 영화 배우로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950년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에서 테리 멜로이 역할과 영화 대부에서 비토 코를레오네 역할로 두 번의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1944년 미국의 연극과 뮤지컬 중심지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했고요. 1950년 영화 사나이로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51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명성을 얻게 됐죠. 1978년 리처드 도너 감독의 영화 슈퍼맨에서 조엘 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출연 작품으로는 줄리어스 시저, 아가씨와 건달들, 젊은 사자들, 지옥의 묵시록 등 다수의 영화가 있습니다. 블랜치 디브의 역할을 맡은 비비언니는 영국 배우로 영화보다는 연극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영국의 웨스트엔드 연극 공연을 보고 배우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런던 왕립 연극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노엘 카워드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극 여주인공부터 오피리아, 줄리엣, 맥베스 부인 등 고전 셰익스피어 캐릭터까지 두루 소화했습니다. 1939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전형적인 남부 여인 스칼렛 오하라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랜치 디브아 역으로 전통적인 연극 배우식 연기를 하는 연기자는 비비언니 뿐이었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비언니는 1940년대를 풍미한 인물이자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미국 영화협회 AFI 선정 가장 위대한 여배우 16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배역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조울증이 악화했고 1967년 7월 8일 오랜 투병 끝에 비비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비언니는 남다른 미모를 가졌지만 스타가 아니라 배우로서만 인정받기 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엘리아 카잔은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의 1950년대를 대표하는 명감독이자 연극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연출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배우가 극중 배역에 완전히 몰입해 그 인물 자체가 돼 연기하는 메소드 연기를 도입한 사람도 엘리아 카잔 감독인데요. 그는 그리스계 이민자로 192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교에 입학해 영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연출을 하다가 할리우드에 뛰어들어서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1940년대 후반 액터스 스튜디오를 설립해 할리우드 스타들을 대거 발굴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1952년 혁명화 자파타, 1954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영화 워터프론트, 1955년 제임스 딘의 출세작인 에덴의 동쪽, 1961년 초원의 빛이 있고요. 1999년에는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블랜치 앤 리치, 블랜치와 리치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원작 희곡을 쓴 테네시 윌리엄스는 미국의 극작가로 미시시피주 콜럼버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토마스 레뉴얼 윌리엄스인데요. 어렸을 때 여자들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라 그의 작품에서 여자들에 대한 공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인 류마티스성 열병을 겪고 있던 그는 외출을 자주 할 수 없었고 누나인 로즈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개척자의 후손으로 거친 성격을 지닌 그의 아버지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여자 같은 성격을 싫어했고 어머니는 원치 않은 결혼으로 테네시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이런 여러 문제가 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16살 때 장문대회에서 3등을 했고요. 1년 후 단편소설인 니토크리스의 복수가 이상한 이야기들이라는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주리 주립대학에 다니면서 저널리즘 수업을 들은 테네시 윌리엄스는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시, 소설, 연극을 쓰기 시작했고요. 상금을 받기 위해 장문대회에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적인 대사 표현력은 극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무대에 풍기는 힘을 가졌다는 평판을 듣는데요. 1944년 유리동물원으로 유명해졌고요. 1947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통해 극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후 아서 밀러와 함께 유진 오닐 이후에 전후 미국 현대극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기존 브로드웨이의 자연주의 연극 전통에 기반을 둔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무대 설정, 현실의 생생한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실과 꿈의 결합을 통해 상징주의 연극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여름과 연기,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청춘의 달콤한 새, 밀크열차는 이제 이곳에 서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스탠 앤 스텔라, 스탠리와 스텔라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80만 달러가 투입돼 8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195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블랜치 역의 비비 언니가 여우 주연상, 스텔라 역의 키먼터가 여우 조연상, 블랜치를 짝사랑했던 칼 말든이 나무 조연상, 또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았고요. 1951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1999년에는 미국 국립영화 등기부에 등재됐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블랜치 듣고 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영화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섭도록 잘 만들었다. 비비 언니의 연극식 연기가 막판으로 가자 폭발한다. 내용이 상당히 심오하고 연기가 대단히 훌륭하다. 죽음의 반대는 욕망이다. 너무 인상 깊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블랜치의 정신적 혼돈과 정서를 너무 잘 표현한 비비 언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엘리아 카잔 감독과 명배우들의 수작이다. 과장된 비비 언니의 연극식 연기가 오히려 블랜치의 유별난 성격을 잘 드러내줬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기였다. 너무나 가슴 아픈 영화다. 진정한 고전과 현대의 조화다. 이런 다양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일부 비평가는 이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역대 최고의 연기를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역동적인 젊은 모습의 말론 브랜드가 전설이 된 이유를 확실히 보여준다 라고 호평했고요. 반면에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분위기 있는 영화 속에 서사시적인 공연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블랜치의 허영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향수를 뿌리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데 스탠리도 여기에 지지 않고 라디오를 집어던집니다. 그러자 블랜치가 동생 스텔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미치광이와 결혼했어. 솔직히 말하지. 그는 너무 천해. 그의 천성엔 교양이라고는 없어. 인간이하고 짐승 같은 버릇을 가졌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는 석기시대 사람이야. 제발 야만인과 있지 마. 여기를 떠나자.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블랜치의 이 대사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대사라고 하는데요.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면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다정함을 바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이번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영화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언제나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해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마지막 장면에 블랜치가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끌려 집을 나서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블랜치가 정신병원으로 향하고 자신의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동생 스텔라가 윗집으로 도망치자 폭력적인 남편 스탠리가 미친 듯이 스텔라! 라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에서 Della Robbia Blue, 순결을 상징하는 연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블랜치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인, 그리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대사와 사회적 풍조로 극적으로 표현한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영화 중에서 The Doctor Affirmation, 블랜치가 마지막 장면에 의사를 따라 나설 때 흐르던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금방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 패스트푸드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는 음식을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슬로우 푸드를 뜻하는 한국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 음식이에요.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한다는 뜻을 가진 정성. 그런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면 정성 음식 한 그릇에 행복함은 덤으로 받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 실제 초중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보니엠의 행복의 노래 해피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매일 축축 처져 있어요. 우린 춤이 필요해요. 모두들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래를 불러요. 라는 가사의 해피송은요. 이 지루한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매개체로 춤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1960년 히트곡들 중에서 오늘 들어볼 다음 곡 역시 춤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어울리더라도 마지막 춤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라는 곡인데요. 4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남성 그룹 드리프터즈가 1960년에 발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에요. 이 그룹의 이름인 드리프터즈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룹의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이 팀은요, 1953년에 결성된 이후로 팀 멤버가 자주 바뀌면서 정착되지 못한 그룹의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눈길을 주는 그 사람과 그 어떤 춤이라도 출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당신을 집에 데려가는지 잊지 말아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춰요 라는 가사에 Save the last dance for me. 드리프터즈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oh, I know
that the music's
yes,
fine like sparkling
oh,
wine. Go and have your
yes,
fun.
Oh, I know.
Laugh and sing.
Yes, I know.
But while we're apart,
oh,
don't give your
yes,
heart to anyone.
Oh,
but
yes,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Never, never let you go. I love you oh so much. You can dance,
you can dance.
Go and carry on till the night is gone and it's time to go.
You can dance.
If he asks,
you can dance.
If you're all alone, can he take you home? You must tell him no.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Say the last dance for me. Say the last dance for me. 밝은 멜로디에 비해서 가슴 아픈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죠.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또 얽혀 있는데요. 이 노래의 남자 주인공은 가수이자 작곡가 덕 포머스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그 때문에 이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요. 1957년 그의 결혼식에서 그는 자신의 신부, 특히 이 신부는 브로드웨이의 여배우였고 춤을 아주 잘 추는 무용수였어요. 이 신부에게 다른 하객들과 마음껏 춤을 추라고 권하면서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처연하고 씁쓸했던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경을 담아 쓰게 된 곡이 바로 이 곡 Save the Last Dance for Me였습니다. 이 Brothers 4의 그린필즈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들이 히트했던 1960년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부터 드리프터즈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까지 3주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이 그 해에 사랑받았던 피아노 연주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피아노 연주자로도 유명했던 플로이드 크래머는요, 솔로 연주자로도 성공을 거뒀지만 수많은 가수들과의 협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가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가수로는 엘비스 프레슬리, 짐 리브스, 에벌리 브라더스, 로이 로빈스와 같은 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었어요. 이처럼 피아노 연주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프로이드 크래머의 1960년 히트 연주곡 마지막 데이트라는 뜻의 Last Date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철수 명령을 거부한 채 병사들을 보살피다 숨져간 전쟁터의 성인 에밀 카폰 군종 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은 지난 3월 5일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하와이에 있던 무명용사 유해에서 캔사스주 출신 에밀 카폰 군종신부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텔레비전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희생으로 찬사를 받던 전쟁 영웅의 신원이 드디어 밝혀졌다고 전했고 공영방송 NPR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하와이 무명용사 묘지에서 그를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밀 조셉 카폰은 1916년 4월 20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자스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민 와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신앙이 깊었던 에밀은 1940년 센트루이스의 켄리코 신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주 위치타 교구로부터 가톨릭 신부로 서품됐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는 1944년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미 육군 군종학교에 들어가 수련을 한 다음 장교로서 여러 군 부대에서 장병들의 영적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2차 대전 중 1945년 카폰 신부는 인도로 발령을 받고 버마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에는 주일 미군 군종사제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그리고 캔사스주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0년 카폰 신부는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에 배치됐습니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950년 7월 16일 1기병단은 최초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1사단은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북한군과 여러 차례 접전이 벌어졌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미군은 그때마다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투에서 카폰 대위와 그의 부관은 북한군이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미군 한 명이 낙오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탄이 쏟아지는 속에서 전방으로 달려가 그 장병을 끌고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폰 대위는 나중에 동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9월 중순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카폰 대위 부대와 유엔군은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했습니다. 10월 9일 8연대는 38선을 넘고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카폰 부대는 뒤를 이어 중국과의 국경선 80km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폰 신부는 포화 속에서 부상자를 구출하고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고백성사를 들으며 집차 위에 흰 보를 깔고 미사를 올렸습니다.
카폰 신부는 강론에서 하느님이 주신 평화란 고통 중에도 있고 전쟁 중에도 있다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Peace which God gives is a gift which exists even in suffering, in want, or even in time of war.
미사 도중 적의 포화에 집차가 파괴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총탄이 난무하는 중에도 숨을 거두는 장병을 위해 임종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가 집으로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덕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북으로 진격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부딪혔습니다. 1950년 11월 1일 약 2만 명의 중공군은 운산 부근에 있던 제8기병연대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상부에서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8연대는 각기 험로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대대 병력 800여 명은 고립됐습니다.
중공군은 고립된 3대들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카폰 대위는 총탄이 날아오는데도 참호를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왔습니다. 끌고 올 수 없을 때는 구덩이를 더 깊이 판 다음 총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카폰 대위에게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카폰은 부상병들을 도와야 한다며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카폰 대위는 부상병들을 보살피다 중공군과 부딪혔습니다.
같은 부대원이었던 허버트 밀러도 죽음의 위기에서 카폰 신부가 자신을 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s laying in a ditch, wounded. This American come across the road and it was
fine. 다리에 부상을 입고 참호 속에 쓰러져 있던 중 적군이 다가와 그를 사살하려 했는데 카폰 신부가 목숨을 걸고 적군의 총을 밀쳐내며 부상한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카폰 신부는 심지어 교전 중에 다친 중공군 장교까지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카폰 대위는 적의 총탄이 퍼붓는데도 거의 40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1950년 11월 2일 카폰과 동료 병사들은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들은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며칠 동안 140km를 걸어 운산 북쪽 산막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카폰 대위는 휴식도 마다한 채 들것에 부상병을 나르거나 어깨에 부축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영양실조, 질병, 온몸을 기어다니는 이 극도의 한파 속에서 어떤 때는 하루에 12명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중공군은 사상교육을 강행했습니다. 카폰 신부는 인내와 예의를 갖추어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폰데이는 부상한 동료 포로들의 옷을 대신 빨아주었고 목숨을 걸고 밤이면 몰래 중공군 창고에 들어가 음식을 가져다 굶주리는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폰데이는 중공군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극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어 겉옷도 뺏긴 채 영하의 기온 속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카폰 신부는 폐렴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중공군은 그를 불결하고 난방도 안 되는 곳에 격리시켰습니다. 여러 달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 극도로 허약해지고 병든 카폰 신부는 1951년 5월 마지막으로 부활절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51년 5월 23일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카폰 신부와 함께 지냈던 전우들과 생존 포로들은 그의 위대한 희생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전선에서 꽃핀 카폰 신부의 박애 정신은 이렇게 알려졌고 1954년 그의 생애를 담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폰 신부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자들과 함께 압록강 가까운 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호놀룰루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유해를 분석하던 중 에밀 카폰 신부의 치아 기록과 DNA가 고향에 살고 있던 카폰 신부의 동생 유진 카폰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사자 확인국은 카폰 신부의 조카 레이 카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해는 1956년경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카폰 씨의 아들 레이 카폰 씨는 큰아버지의 유해가 70년이 지난 후에야 확인이 됐다는 보도에 감격을 억누를 수 없다며 이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 카폰 군종 신부는 그의 생전과 사후에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대통령이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 즉 영예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Your father Capon has been called a shepherd in combat boots. His fellow soldiers who felt his grace and his mercy called him a saint.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폰 신부가 전쟁터의 목자로 불리우고 있다며 그의 선함과 자비를 겪은 동료 병사들은 그를 성인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출신 교구인 위치타 교구는 오랫동안 그의 15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성인으로 추존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정이며 이제는 그의 기적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의 용기와 믿음, 지도력은 수천 명의 미군들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위협과 세뇌 공작에 무너지지 않고 하느님과 국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철수 명령도 거부한 채 전선에 남아 병사들을 보살피다 숨진 에밀 카폰, 군종 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